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축구 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일본과의 경기를 예정대로 오는 26일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일본 축구협회는 11일 아시아 축구연맹에서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은 최근 평양을 방문해 경기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했습니다. 원래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해당 경기는 북한이 최근 홈 경기를 개최한 적이 없어 중립지역에서 개최될 수 있다고 예상되기도 했었습니다. 경기 시작 시간은 오후 5시로 북한이 평양에서 축구 국가대표 경기를 치르는 것은 4년여 만입니다. 북한은 2019년 10월 15일 김일성 경기장에서 한국과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를 치른 뒤 A매치 홈 경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앞서 지난달 치러진 북한과 일본 간 2024 파리올림픽 여자축구 예선 1차전 경기 장소는 원래 평양 김일성 경기장으로 예고됐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시 제다로 변경되기도 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인 남성 한 명이 최근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11일 러시아 사법기관을 인용해 이 남성이 올해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억류됐다가 수사를 위해 지난달 말 수도 모스크바로 이송됐다며 현재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간첩 혐의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은 채 익명의 사법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이 남성이 국가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자국 내 한국인을 간첩 혐의로 체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는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를 지지하고 있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이 중동 아라비아해 일대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11일 성명에서 해양안보벨트 2024로 명명된 이번 연합훈련에 함정과 항공기들이 참여한다며 훈련의 주 목적은 해양경제활동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의 실질적인 부분은 아라비아해의 오만만 해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파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오만,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표단도 업섭으로 참여합니다. 중국 국방부도 보도자료에서 이번 훈련은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되며 훈련에 유도탄 구축함, 우르무치함, 유도탄 호위함, 리니함 등 세 척의 함정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들어 세 나라의 군사적 유대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란 반관영 ISNA 통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100기의 용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의 최근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미트리 쿨레바 외무장관은 10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는 절대 러시아에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교황 비오 12세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폭정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100기에 관한 한 우리는 20세기 전반부터 있었던 교황청의 전략을 알고 있다며 교황청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우크라이나의 정당한 싸움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위한 100기의 용기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면서 러시아를 두둔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갱단들의 준동으로 유혈폭력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카리브해 국가 아이티에서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부분 철수했습니다. 미군 남부사령부는 10일 성명에서 군용기를 이용해 아이티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중 비필수 인력을 철수시키고 대사관 보안 강화를 위해 미군을 추가 투입하는 작전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전 세계 대사관 보안 강화를 위한 전례에 따른 것으로 군용기에 IT는 탑승하지 않았다고 남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 허무호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화요일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국무부가 지적했습니다. 오랜 시간 멈춤 상태인 북핵 대화 상황 속에 미국과 한국 북핵 대표들의 직책과 직급이 달라졌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중간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언급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 핵 역량 검증에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고 기온 영하 16도에서 4도, 최저 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1에서 2m, 서해 1에서 2.5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반도 긴장구조의 책임이 미한 양국에 있다는 취지의 중국 외교부장 발언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대화에 관심이 없는 건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8일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이 미한 양국에 있다는 취지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발언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 대신 북한 도발의 범위와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이는 다만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적이거나 의도치 않은 긴장 격화의 위험을 높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서만 지난 1월 14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어 1월 24일, 28일, 30일, 2월 2일, 14일 등 5차례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끊임없이 도발을 감행해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동안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 북한과 함께하고자 하는 많은 가치 있는 논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군사적 위험을 관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7일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를 계기로 연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과 관련해 지금 시급한 것은 억지와 압박을 중단하고 고조되는 대립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고 각 당사자, 특히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소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란 표현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이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일삼는 북한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미한 양국에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왕 부장은 현재 한반도 정세가 갈수록 긴박해지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문제의 근원이 냉전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데다 평화 메커니즘을 시종 구축하지 않았고 근본적으로 안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해결책으로 쌍괴 병진,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추진과 단계적 동시적 해결 원칙이라는 기존의 한반도 정책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중국의 주장과 달리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것은 미한 양국이 아니라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며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이라고 지적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not only what North Korea has done with their missiles and their nuclear program, building more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to deliver them.
디트라이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은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적대적인 수사를 통해 한국은 적국이며 더 이상 평화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북은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정국 관계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지난 1월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유사시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핵 대화가 장기간 중단된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북핵 대표들의 직책 또는 직급이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미한일 대 북중러라는 새로운 진영구도가 작동하면서 협상 재개가 어려워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2006년부터 운영해온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핵 협상을 담당했던 조직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바꾸고 외교전략과 정보, 국제안보기능까지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관급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맡아온 한국 정부의 북핵수석대표 역할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하게 됩니다. 외교전략정보본부장도 차관급으로 북핵수석대표의 직급은 그대로지만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보다 업무 범위가 크게 늘어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 탄생할 외교전략정보본부는 산하에 한반도 외교정책국장과 외교정보기획관, 외교전략기획관, 국제안보국장 등 네 국장을 두게 됩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한반도 외교정책국으로 조직이 축소되고 다른 국들은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군축과 비확산, 외교정보분석 등을 맡게 됩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변화하는 국제지정학적 환경에 맞춰서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이고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줄인 게 아니라 늘렸다며 적시성을 가진 조직 개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반도 업무가 더 이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고 북핵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안보, 금융 제재 등 여러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성격의 문제로 진화했다는 현실을 감안한 조직 개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북한 문제를 남북관계 측면으로 보지 않고 이것은 세계적인 의제이기 때문에 더 큰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야 된다는 게 현 정부의 기본 인식과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개편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전반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요도를 떨어뜨린 것은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중요도는 더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질적 요소를 합치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의 정체성이나 정책 목표가 모호하고 결국 한반도 문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의 핵무력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북핵 협상 조직이 축소된 것은 자칫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가 약화됐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관련국들에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핵 군축이나 군비 통제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더 고도화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해당 조직의 기능이 위축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한시적 조직으로 출발해 2011년 상설기구가 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개편은 최근 크게 달라진 북핵 외교 환경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설치 목적은 북핵 6자회담 업무였습니다. 현재도 비핵화교섭을 하는 북핵 외교기획단과 한반도평화체제교섭을 담당하는 평화외교기획단이라는 두 국장급 하부조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6자회담 당시의 목표는 미중 패권 경쟁과 미러 갈등 심화 등 급변한 세계 질서 속에서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한일 대 북중러라는 진영구도가 만들어지면서 비핵화 협상 재개도 요원해졌습니다. 홍민 박사입니다.
유엔 메커니즘 자체도 제북제재 결의안이 잘 작동이 안 되고 그래서 사실상 북한과 중국 또 러시아, 이란까지 포함하는 반미전선 이렇게 국가들이 일정하게 이제 북핵 문제에 있어서 용인 공간이 이제 생겼고 거기에 따르는 꼭 억제하기 위해서 한미일 연대가 강화되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이런 공조전선이 사실상 이제 과거와 같지 않게 된 거죠.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에서도 북핵수석대표의 급을 낮추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김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해 말 은퇴하면서 정박 당시 부대표가 대북고위관리라는 직함으로 미국의 북핵수석대표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사를 지낸 성김 전 대표의 후임으로 정박 국무부 부차관보가 북한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에서 북한 문제의 비중 축소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역임한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는 현재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북핵 문제의 엄중함은 더 커지고 있고 따라서 협상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압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위 전 대사는 미중 미러 갈등 속에서도 관련국들은 북핵 문제를 세계 평화 차원에서 협력의 영역에 두고 협의해야 한다며 이런 활동에 힘을 싣기 위해선 이를 주도하는 각국 대표를 상당히 높은 급에서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소가 냉전 시기에 많은 대립을 했지만 핵 비확산 또 핵군축 이런 문제에서는 많이 공조하고 합의도 많이 냈어요. 그런 것처럼 북한 핵 문제를 기존의 여러 나쁜 분위기 속에서 떼어내고 공조하고 대화할 수 있는 영역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런 노력을 끝없이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상당히 수준 높은 포인트맨이 있는 게 낫다는 거죠.
중국은 북한과 영국 주재대사를 지낸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북핵수석대표를 맡고 있지만 미한과의 협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방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5월이었고 미중 북핵 대표 간 양자협의는 화상으로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북핵수석대표인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협의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북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인식이 협상 공전의 장기화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자국이 핵을 가졌다는 것을 전제로 한 대외 정책을 계속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북한과의 어떤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실질적으로 힘들 것이다 라는 인식이 상당히 국제사회에도 퍼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 협상 재개보다 한반도에서의 과도한 긴장을 막기 위해 북한 도발을 관리하는 수준의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중간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핵역량 검증에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악용 가능성과 시간 부족 등도 주요 도전 과제로 꼽았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최근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연이어 비핵화 중간 조치 입장을 밝힌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려 한다는 메시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Reading between the lines of what those two officials said and knowing what I know about some of the debates.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 북한 비핵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좌절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무기고가 계속 늘어나고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 정부가 유지해온 대북 정책으로서의 비핵화 효과가 없다는 우려가 행정부 내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소위 위협 감소나 이른바 군축회담과 같은 온건한 목표로 전환돼야 한다는 중간 조치 메시지가 잇따라 나온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And so when I listened to the remarks that the two of them made this week, what I heard from both of them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에게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뀐 것이냐고 질문한다면 모두가 아니다라고 답하겠지만 그 같은 반응은 두 고위 관리의 발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출신의 토머스 신킨 알스트리트 연구소 정책 담당 국장도 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바이든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이딴 중간 조치 언급은 분명한 정책 변화 신호를 읽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시 맞붙게 될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여를 늘리고 성과를 내기 위한 시도에 나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The election. On the surface, I think it's because former President Trump has started to talk about.
신킨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우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사용할 많은 탄약을 제공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지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북러 간 전략적 관계 강화를 지켜보았다며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의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라랩 후퍼 백악관 선임 국장은 지난 4일 서울에서 한국의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정책 목표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중간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랩 후퍼 선임 보좌관은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그러나 이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영내와 세계가 보다 안전해질 수 있다면 중간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박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 고위관리도 다음 날인 5일 워싱턴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열린 대담에 참석해 비핵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비핵화 중간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랩 후퍼 선임 보좌관의 관련 발언의 의미에 대한 질의에 그것이 정책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지만 북한은 이를 계속 거부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언급한 중간 조치가 비핵화 과정에 기여하고 생산적인 관여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먼저 시점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What I would say is a different criticism, which is this is very late in the
임기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하기에 더 낫다고 여길 수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중간 조치 제안 등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는 11월 대선 결과를 기다리며 추이를 지켜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과거 북한 고위급 외교 당국자들과 오랫동안 관여했던 에반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악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Exactly 12 years ago this month, I and a number of U.S. experts.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12년 전 북한 외무상과의 뉴욕 회담에서 나눴던 대화를 소개하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나설 의지가 없다며 오히려 미국의 선의를 악용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시 미국 대표단이 비핵화의 중요성을 언급하자 북한 외무상은 미국이 위협을 제거할 때까지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대북 협상의 주제를 비핵화에서 군비 통제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단계적 조치 등의 접근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북한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그때가 되면 화두는 더 이상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한 대화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무기를 보유해야 하는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테런스 로리그 미국 해군전쟁대학 교수는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간 조치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역량이나 핵물질 생산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검증의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is not going to do this for free. They would expect some sort of compensation and
로리그 교수는 과거 모든 비핵화 약속을 어기고 핵 역량을 진전시켜온 북한의 약속을 미국과 한국 측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며 북한도 사찰을 허용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면서 난관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북한이 중간 조치 또는 핵 동결의 합의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더라도 북한 내 비밀시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핵 역량 진전을 검증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군축 협상 또는 중간 단계를 고려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거부 정서가 존재한다면서 한국에도 배신감 또는 좌절감을 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Certainly, you know how it is read in the South Korean public, but I think it's just going to take some time to explain.
로리그 교수는 이번 중간 조치 발언은 한국 정부와도 분명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한국 국민들에게 그 의미와 내용을 설명하려는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미국이 군축론 또는 중간 단계론을 꺼내는 순간 한국에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바이든 정부의 이번 언급이 한국 내에서 다소 잠잠해진 핵무장 여론을 다시 소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마스 신킨 국장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전략적 이점이 없으며 국제무대에서 도덕적 우위를 잃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의 안정을 지켜온 것은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이며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확장 억제 공약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미한 연합훈련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3월에 군사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미한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훈련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이 훈련은 오랫동안 지속해온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한연합 군사훈련은 오랫동안 지속돼온 순전히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이 훈련들은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영내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의 안보와 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서플 국방부 대변인도 우리는 자유의 방패 훈련의 성격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측 주장에 대한 설명은 중국 측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훈련의 성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만큼 중국 측 주장은 괴념치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앞서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6일 BOA에 자유의 방패 훈련은 다양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고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방어훈련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어 주요 목표는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며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 후 한 기자가 자유의 방패 훈련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묻자 중국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주목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미한 양국이 함께 상대를 특정한 도발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갈등 해소와 상호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훈련은 단지 긴장을 고조시키고 균열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의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중국의 반응은 예상된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을 지지하고 있지만 적대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북한이란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은 한국을 적이라고 밝혔고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역량, 첨단 군사력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자유의 방패훈련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한 방어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y are demonstrating support for North Korea, but we must understand that it is North Korea that has the hostile policy. North Korea has stated that South Korea is the enemy.
맥스웰 부대표는 또 북한이 동계훈련을 통해 군사력을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must also keep in mind that North Korea is currently conducting its winter training cycle. It is bringing its military forces to the highest level of readiness.
북한이 11월부터 3월까지 군사력을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3월은 아직 땅이 얼어붙어 기계화 부대의 기동에 최적이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기에 최적의 시기라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이 시기에 자유의 방패훈련을 실시한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이 최고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정부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북한 여성들의 권리를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대사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여성과 여아들의 다양한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퓨이의 논평 요청에 북한 여성과 여아들은 고질적인 젠더 기반 폭력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동의 자유 제한으로 인해 인신매매를 포함한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특히 취약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 여성들을 향해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있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유를 찾아 의사, 사업가, 종교 지도자, 정치인, 학자로서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는 용감한 북한 여성들에게도 북한 여성의 힘과 기업가 정신에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어주어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 정부의 대외 선전과 달리 북한 여성들은 극심한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대사는 이날 BOA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여성은 나라의 꽃,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라고 축혀 세우면서도 실제론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중노동에 시달리며 국가의 요구에 무한한 헌신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국제사회가 절대 외면해선 안 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사는 또 탈북 여성들이 계속 중국에서 인신매매와 강제결혼, 북송 위협에 시달린다며 강제 송환된 탈북 여성들이 겪는 고통은 국제사회가 주목해야 할 심각한 인도적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중요한 문제에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연대하며 노력할 때 북한 여성들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림 알살렘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도 이날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에 보낸 짧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탈북 여성들의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e must not forget their plight. We must continue to amplify their voices and needs for protection and human rights.
알살렘 보고관은 많은 탈북 여성이 안전을 찾아 북한을 떠나지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북송돼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고문, 모욕적인 대우를 받을 위험에 직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탈북 여성들의 곤경을 잊지 말고 그들의 목소리와 보호, 인권에 대한 요구를 계속 증폭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탈북 여성과 여아들이 도착하는 국가는 안전과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정신적, 심리사회적 지원을 포함한 즉각적인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북한이 성평등 보장을 위해 해야 할 조치를 권고한 동영상을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올렸습니다. 제임스 히난 소장은 영상에서 현재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성평등이나 여성 권리의 평등을 실현한 나라는 없다면서도 우리가 북한에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여성 인권 침해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 또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은 영상에서 북한 여성들에게 중노동을 부과하는 여성 동맹 문제, 기본권 부재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가 여성 동맹의 착취 구조를 밝히고 가입의 강제성을 해소하여 북한 여성들의 삶에 있어서 큰 짐 하나를 덜어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즉, 인권이 보장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비로소 여성의 지위도 개선되고 성평등이 보장될 것입니다.
국가 간부를 양성하는 당학교나 정치학교의 경우 여성이 극히 소수거나 극단적으로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가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여성 간부가 많아야 여성을 위한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볼커 트리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도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여성은 수세기에 걸친 가부장적 권력 구조 속에서 살아왔다며 우리는 거버넌스 시스템에 더 많은 여성을 참여시키고 평화, 사회보호, 기후 정의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omen have lived through centuries of patriarchal power structures. We need more women in our governance systems.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국제 부녀절 기념사설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사회주의 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사는 게 우리 여성들의 가장 큰 행운이고 최대 행복이라면서 맡은 역할에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북한에 강제 송환된 탈북민에 대한 고문 금지 등 국제법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8일 북한이 고문 및 강제 실종의 절대적 금지, 자의적 구금 금지와 공정한 재판 보장 등 자국으로 돌아온 모든 국민에 대한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초록 씨의 언니 규리 씨가 동생의 구명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것과 관련한 BOA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북한 출신 개인들에게 필요한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당사국도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사람을 다른 나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다시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우리는 중국을 포함한 국가들에서 개인들이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보도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지난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브리핑에서 이런 우려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가 제네바 주재 중국 대표부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에도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회원국들이 북한 출신 개인들을 강제 송환하는 것을 삼갈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며 이는 강제 송환된 이들이 고문이나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자의적 구금이나 성폭력을 포함한 젠더 기반 폭력, 아동과 부양 가족과의 강제 분리,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 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리의 평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규리 씨는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등에 보낸 편지에서 철옥이의 상황에 대해 전혀 알려진 바가 없고 어떤 소식도 듣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희 오빠도 탈북했다가 중국 공안에 잡혀 강제 북송당한 뒤 북한 교화소에서 가혹한 폭행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죽었는데 제 동생도 오빠처럼 될까봐 너무 두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지금도 폭력과 고문으로 고통받고 있을 제 동생과 500여 명의 탈북민,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인권침해의 책임이 있는 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철옥 씨는 일명 고난의 행군 시절이던 1998년 15살의 나이로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탈북했습니다. 탈북 후 중국 상간 오지로 팔려가 자신보다 30살가량 많은 남성과 결혼해 16살의 딸을 낳고 살다가 지난 4월 중국 공안에 붙잡혔습니다. 가족들이 중국 공안과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한국 외교부 등에 구명을 호소했지만 결국 지난해 10월 9일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다음 날 다른 탈북민 수백 명과 함께 강제 북송됐습니다. 탈북한 지 25년 만이었습니다. 강제 북송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철옥 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앞서 탈북해 영국에 정착한 철옥 씨의 언니 규리 씨와 유빈 씨 등은 철옥 씨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며 한국과 영국, 미국 정부와 의회, 유엔 등 국제사회에 철옥 씨 등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의 구명을 호소해 왔습니다. 규리 씨는 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북한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동생의 소식을 전혀 알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봉쇄됐던 북중 국경 지역이 최근 서서히 다시 열리고 있지만 아직은 예전만 못해 다른 탈북민들도 북한에 남은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소식을 들을 방법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다시 북중 국경이 열려 동생의 소식을 들을 날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구명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많이 좀 닫혀있는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형제들한테서 지금 소식을 못 듣고 있는다고 그런 말도 들었었습니다. 그래도 또 뭐 조만간 또 열리겠죠. 그걸 예. 희망을 가지고 계속 할 때까지 해보고 어떻게 진짜 답답합니다.
규리 씨는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탈북민들을 잊지 말고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힘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지난 2월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 러시아, 중국을 잇는 북방 삼각관계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과연 북한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는지 최연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년 전인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활용해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을 타개하려고 했습니다. 그해 3월 2일 유엔은 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북한과 벨라루스, 시리아, 에리트레아, 그리고 러시아 등 5개국뿐이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외교적 도박은 두 달 뒤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5월 26일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규탄하며 추가적인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해 이 결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2022년에 ICBM 8발을 비롯해 40차례에 걸쳐 65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2023년에도 25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지난해 9월 13일 북러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극동 연해주를 방문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자신은 러시아와 함께 서방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산전사주 전선에서 언제나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다시 이 기회를 빌어서 확언합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 자리에서 포탄을 비롯한 재래식 무기 거래와 함께 군사정찰위성, 핵잠수함, 그리고 경제협력 등에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7월부터 북한이 3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러시아에 넘기고 그 대가로 식량과 생활 필수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러시아, 중국이 참여하는 연합군사훈련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미 연합군사훈련에 합의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만나 연합군사훈련에 합의했습니다. 이어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도 지난해 9월 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군사훈련에 북한도 참여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중국에게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리영길 북한 국방상은 지난해 8월 웨이펑어 중국 국방부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조선인민군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기 위해 중국인민해방군과 전략전술적 협동작전을 긴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박사는 북중러 3국 간 군사적 결속을 이루려는 것이 평양의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북중러가 외교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협력관계로 나가는 관계를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 견인해보겠다라는 게 이끌어보겠다라는 게 북한의 지금 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연합군사훈련에 북한을 포함시키자는 제안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당국은 이 문제에 입장을 밝힌 바 없습니다. 과거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 근무했던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 교수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부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러시아보다 일본,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북한의 군사훈련 참여에 별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But China has many friends in the world. China has to protect its interests worldwide, including Japan, South Korea.
실제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 외사 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7일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다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냉전 구도로 평화를 깨려는 자는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은 미국으로 연간 무역액이 6,900억 달러에 이릅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과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 미국을 자극하는 등 현명치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올여름에 실시될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군사훈련에 북한이 참여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고스 국장은 북한이 연합훈련에 상징적 차원에서 참여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참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차두현 박사는 북한이 연합훈련 참여에 필요한 대형 군함 등은 부족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훈련에 참여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중러 연합훈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저는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27일 해군절을 맞아 해군사령부를 최초로 방문했습니다. 관측통들은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행태가 중국, 러시아와의 연합 해상훈련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420여 척의 군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고속정 등 소형 함정인데다 대부분 1960-70년대 만들어진 노후 선박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압록급 호위함인데 1500톤급에 불과합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 간 포탄을 비롯한 무기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략적인 군사협력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서 받고자 하는 것은 식량과 재래식 무기 정도가 아닙니다. 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ICBM의 재진입 기술과 핵탄두 소형화 기술, 핵잠수함과 관련 기술, 그리고 정찰위성 광학 기술 등 최첨단 기술을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은 것은 식량 10여만 톤과 몇 가지 생활 필수품, 그리고 지난해 11월 인공위성 발사 때 기술 지원을 받은 정도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원범 박사는 러시아가 북한이 원하는 전략적 기술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에게도 첨단 기술은 주고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산 탄약이 급하기 때문에 북한에 의존하고 있지 러시아가 북한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핵 능력이나 전략적 타격 능력이 급속히 향상된다고 그러면 이게 러시아로서는 좋을 게 없죠. 오히려 러시아의 안보적 불안정성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듯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년간 북한, 러시아, 중국을 연결하는 북방삼각관계를 구축하려 했지만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 원하는 북중러 연합훈련은 별 조짐이 없으며 러시아가 첨단 기술을 북한에 넘겨줬다는 신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북한이 추진하는 북방삼각관계의 미온적인 중국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정세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북한 날씨입니다. 모든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4도, 최고기온 영하 1도에서 1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 남북도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평북은 맑겠고 양덕 제외한 평남은 구름 많겠습니다. 낮까지 비나 눈 소식 있습니다. 평양 최저 1도, 최고 12도, 신우주 영하 1도에서 11도, 황해 남북도 개성은 오후까지, 또 사리원 신계는 낮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주 용현은 오후부터 차차 개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바람 불겠습니다. 개성 3도에서 12도, 사리원 2도에서 11도, 자강도 강계이천 오전까지 구름 많지만 대체로 맑아집니다. 중강 영하 7도에서 7도, 강계 영하 5도에서 7도, 강원도 함경남도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까지 가끔 비나 눈 소식 있습니다. 함흥 원산 장젠 낮까지 맑습니다. 낮부터는 맑습니다. 함흥과 심포는 바람이 많이 불겠고 원산 2도에서 8도, 함흥 0도에서 11도, 평강 영하 1도에서 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람 부는 가운데 청진 0도에서 9도, 김책 1도에서 8도, 양강도 구름 많고 해산 김영권 오전까지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 영하 9도에서 3도, 삼전 영하 16도에서 1도가 되겠습니다. 해상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맑아집니다. 물결은 1에서 2m, 서해 흐렸다 차차 개입니다. 물결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3월 12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월 7일 방글라데시 의회 선거를 몇 달 앞두고 미국은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선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선거는 집권 아와미 리그당이 계속 집권하고 또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복귀해 다섯 번째 연임으로 이어지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다른 관측통들과 견해를 같이 한다며 선거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미국이 아와미 리그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것에 주목한다고 했지만 이번 선거에는 모든 정당이 참여한 것이 아니며 폭력 사태로 얼룩졌습니다. 미국은 선거기관과 그 이후 몇 달 동안에 일어난 폭력 사태를 비난한다고 밀러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볼커 트류크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의 성명에 따르면 폭력에는 야당이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방화가 포함됐습니다. 트류크 고등판무관은 또 선거를 앞두고 수천 명의 야당 지지자들이 자의적으로 구금되거나 협박을 당했다며 정부 당국에 의해 탄압 조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미국은 수천 명의 야당 의원들이 체포되고 선거 당일 부정행위가 보고되는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폭력 사태에 대한 보고를 신뢰할 수 있게 조사하고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를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 모든 정당이 폭력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미국은 방글라데시 국민들과 그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열망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공동의 비전을 발전시키고 방글라데시의 인권과 시민사회를 지원하며 국민 대 국민,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방글라데시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 축구 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일본과의 경기를 예정대로 오는 26일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일본 축구협회는 11일 아시아 축구연맹에서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은 최근 평양을 방문해 경기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했습니다. 원래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해당 경기는 북한이 최근 홈 경기를 개최한 적이 없어 중립 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예상되기도 했었습니다. 경기 시작 시간은 오후 5시로 북한이 평양에서 축구 국가대표 경기를 치르는 것은 4년여 만입니다. 북한은 2019년 10월 15일 김일성 경기장에서 한국과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를 치른 뒤 A매치 홈 경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앞서 지난달 치러진 북한과 일본 간 2024 파리올림픽 여자축구 예선 1차전 경기 장소는 원래 평양 김일성 경기장으로 예고됐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시 제다로 변경되기도 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인 남성 한 명이 최근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11일 러시아 사법기관을 인용해 이 남성이 올해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억류됐다가 수사를 위해 지난달 말 수도 모스크바로 이송됐다며 현재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교도소에 구금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체는 해당 한국인의 성씨가 백 씨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간첩 혐의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은 채 익명의 사법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이 남성이 국가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자국 내 한국인을 간첩 혐의로 체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는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를 지지하고 있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요르단 공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민간인들에게 인도주의 지원 물자를 제공했다고 미군 중부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각 10일 오후 2시쯤 중부사령부와 요르단 공군이 가자지구 북부의 민간인들을 위한 필수 구호품을 공중투하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중투하에는 미 공군의 C-130 허큘리스 수송기 한 대가 동원돼 요르단이 제공한 쌀과 밀가루, 파스타, 통조림, 음식과 11,500기가 넘는 분량의 식량이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또 미국 국방부의 식량 공중투하가 민간인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미국과 파트너국들의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 같은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국정연설에서 지중해를 통해 가자지구 해안에 지원 물자를 전달하는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임시부두 건설용 장비를 적재한 미군 선박이 지중해로 향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200톤가량의 구호식량을 실은 스페인 구호단체 오픈암스 소속 선박이 키프로스에서 가자지구로의 시험항해를 위해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슬람 성월 라마단을 하루 앞둔 10일에도 가자지구 곳곳에서 교전을 계속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가자지구 내 여러 곳에서 작전을 계속했다며 중부에서 군용기와 지원 화력을 동원한 공격으로 하마스 대원 최소 13명을 사살했고 남부 칸 유니스에서도 하마스 대원 17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도 가자 북부의 이스라엘 목표물들에 대한 드론 공격과 가자지구 여러 곳에 대한 박격포 공격 모습 등이 담긴 영상들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해 개전 이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최소 31,112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하고 72,760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성명에서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대한 공세를 거듭 예고하면서 이 작전은 불가피하며 수주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 등이 중재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은 휴전 기관과 인질 석방 등을 놓고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의 아날레나 베어보크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거리 순항미사일 간접 제공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베어보크 장관은 10일 독일 ARD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앞서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외무장관이 지난 9일 독일 언론을 통해 제안했던 간접 교환 방식이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될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허무호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